하나님의 말씀은 오베다 1장입니다. 오바디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그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참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한 에돔 족속들의 비인도적인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재앙과 패망과 고난의 날에 에돔 족속들은 방관하고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려 큰 소리로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지 말아야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대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돔의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에 대한 뿌리 깊은 악연, 증오의 감정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에돔이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마치 이게 무관심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예, 나타나 있잖아요. 상당히 어떤 이제 그 기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을 지금 가장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그들이 이제 끝내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침략자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질렀다. 자, 그래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옥기에서 제비를 뽑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에돔 족속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침략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을 때에 멀리 서서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에돔 족속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침략자들에게 편성해서 바로 유다 그 사람들을 약탈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자에 의해 가지고 4년 초과에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바로 그 침략자들과 편성해서 함께 성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략자들이 형제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또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함께 지금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원수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구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침략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씻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이렇게 이제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 침략자들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의 편성에서 함께 약탈에 참여하기 위해서 혹시 부수령이라고 자신들이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성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어쩌면은요 약탈을 도와주고 이 침략자들이 노략물을 얻는데 가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늘 존재해 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있고 조롱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반면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우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고 늘 어디에나 구경꾼들은 존재해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를 이제 희생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사람 또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항상 구경하는 사람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에돔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보면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침략자들의 편에 서서 또는 그들의 힘에 의지해서 바로 지금 유다를 이제 오히려 그 가혹하게 그들이 이제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의 그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뿌리 깊었던 구현, 자신들의 원수들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들을 지금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금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형제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성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방관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환난을 당할 때 정신이 없는 형제들의 물건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절대 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는 상황 속에 에돔 족속들이 그 침략자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서 임무를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침략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그렇더라도 형제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제물에 소를 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절대 소를 대지 말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서 소를 대지 말라, 소를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침략자들의 앞장서서 약탈을 돕지 말아라. 약탈하는 일에 너희는 가담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더 이제 잔인한 겁니다. 침략자들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다시 에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남은 것까지 약탈하지 말아라. 남은 것들을 약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재 나라인 유다에 대한 에돔의 배신은 이렇게 철저했다. 나중에는 결국은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기뻐하고 또 나중에는 성 안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침략자들이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할 때 함께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에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약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증오, 악연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에돔 족속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일에 동참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7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할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하는 그 동맹을 맺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유다도 마찬가지고 에돔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이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 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야 힘을 모아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들어온 것을 막아보자. 그런데 이제 이 에돔은 결국은 이 동맹을 배신해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그 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일에 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겔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드디어 에돔 족속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았대. 원수를 갚았대. 어떤 방법으로? 바로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힘에 편성해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죠. 두 번이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옷자락을 자름으로 끝내죠. 자기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부은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에 진중에 들어가서 바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수 갚는 일조차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바로 원수 갚는 일을 행하시고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란 이야기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짐과 우리의 길과 돌아가서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와 너희 근심과 너희의 짐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참 모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참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말을 잘 보내며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